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오늘 터키에서 반입되는 식품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러나 터키의 금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규제 조치는 극단주의 위협을 포함하는 여러 이유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농무부는 터키 식품과 농산품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러시아의 식품 안전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터키 제품들을 실은 화물차들이 국경 지역에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테러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세계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테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테러는 공동의 적이며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공동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와도 회담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아자즈 인근 지역에서 어제 인도주의 지원 차량이 공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과 감시단체들에 따르면 터키 남부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바발살람 인근 지역에서 국경을 통과하던 인도주의 지원 차량들이 공습을 받아 3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아자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폭격 사건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켈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어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쿤두즈 병원을 폭격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공습 당시 미군은 해당 표적이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 당국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병원 재건을 위해 국경 없는 의사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이 같은 보고서 발표에 대해 제이슨 콘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총장은 미군이 표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폭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와카미야 겐지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오늘 이시카키 섬을 방문해 나카야마 요시타카 시장을 만나 동중국해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19년부터 이시카키 섬에 약 500명의 육상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들은 주변 섬들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나 미사일 방어에 대비한 긴급 대응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시카키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센카쿠열도 내 또 다른 섬인 요나구니에도 150명의 해안감시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종교를 초월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로비의 로마 교황청 대사관에서 열린 종파간 모임에서 종파를 초월한 대화는 필수이며 선택이나 사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급진화와 폭력 행동들을 억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아프리카 순방 기간 중 기후변화 문제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이 현재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공포정치로 지배체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내부의 운명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북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동등성, 분과성을 전제로 하는
외부의 수평적 연결망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북한은 낮에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늦은 밤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3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2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간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이 이 시간 현재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은 낮 12시 50분부터 90분간 이어진 1차 전체 회의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에 다시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북은 모두 발언에서 당국회담의 형식과 대표단 구성 문제, 회담의 의제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측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이 만나길 희망하지만 북측은 통일전선부가 아닌 대남기구인 조급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실무접촉의 가장 큰 관건은 수석대표의 경문제에 대한 합의라며 북한 입장에선 남북회담을 비롯해 한국의 통일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조평통 서기국인 만큼 통일전선부가 아닌 조평통 서기국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2013년에 열린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경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회담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정치 군사적 현안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당국회담의 의제 역시 양측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당국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 역시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본부장은 회담장으로 출발하면서 고위급 접촉 합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실무접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은 당초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통신선로 개설 문제 등 현지의 기술적인 문제로 2시간 20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남북이 당국회담 개최에 원만히 합의하면 다음 달쯤 서울 또는 평양에서 남북 간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남북 현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4년간 공포정치로 유일한 지배체제를 강화했지만 권력층 내부의 운명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장마당과 같은 시장경제 확산으로 앞으로 수년 안에 김제1위원장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년간 집권하면서 북한 간부들을 다수 처형하는 등의 공포정치로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기간에 김정은 체제를 수령 유일 공포 체제로 규정했습니다. 이 박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 2인자나 실세는 예외 없이 숙청을 당했다며 리영호와 장성택, 현영철 숙청에 이어 최근 최룡에 맞아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제1위원장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유가 아닌 주로 개인적 감정에 근거해 숙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연로한 간부들에게 욕을 하거나 자신이 벽을 문이라고 하면 열고 들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 아나무 인격의 발언이나 비현실적인 지시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사는 이와 함께 핵심 측근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군에 지난 1980년대 만들어진 알았습니다라는 군가를 새삼스럽게 보급하면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맹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런 공포정치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김 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심 측근들이 숙청과 처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기피하고 생존을 위한 책임 회피는 물론 허위 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해외 파견 일부 간부들은 망명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온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장마당과 같은 시장의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380여 개의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수는 한국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북한에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5%나 나왔다며 이는 노인과 아동인구 등을 빼면 사실상 한 가구에 한 명은 장사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교수는 특히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권력층의 충성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의 시대가 경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펴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선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핵 문제나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해외 자본 유치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머지않아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빠르면 한 3년, 길면 한 5년 내에 김정은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본격적인, 좀 더 개방개혁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과거로 돌아갈 거냐, 그런 갈림길에 조만간에 서게 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향후 한 2, 3년간 매우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농업 생산과 재정 규모 그리고 북중 무역 등의 증가로 쌀값과 환율 같은 거시 경제 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통신 등 모두 포함하는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부의 새로운 수평적 연결망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곽정은혜 박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부에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가 뿌리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곽 박사는 26일 서울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2015 북한사회문화학회 가을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는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에 기반한 국가와 당 중심의 수직적 방식으로 이를 통해 지난 70년간 북한식 사회주의 체계가 수립 형성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이념 종식,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여러 정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하면서 외부의 다양한 연결망이 북한 내부로 연결됐고 이러한 수평적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연결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접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곽 박사는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행위자 연결망이 구성됐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시장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연결망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결망들이 우리가 이전에 북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동등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연결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사회에 도입이 되면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행동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무수히 많은 콘텐츠나 매체들이 그런 어떤 연결망들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과 사고, 태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죠.
곽 박사는 이어 외부 연결망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정보가 권력이 되기도 한다면서 막대 저장 장치 USB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외부 영화나 드라마 시청이 가능해 시공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박사는 북한 당국이 새롭고 수평적인 연결망을 감시 통제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속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질 정도로 뿌리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의 마음에는 분명 그 이유와 원리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북한은 3대 세습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북한 내부는 이미 나름의 일관성과 관계성이 정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생활 총화를 예로 들면서 사상 비판을 당하는 게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닌 성스러운 게임이나 종교적인 의례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의 서로 비판하는 것은 나름 의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체면이라는 것이 만약에 성스러운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개인이 강해진다면 나를 누가 모욕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내 체면이 잃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상황에서는 체면을 잃는다는 것의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체면이 잃는다는 맥락은 와 내가 왜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대상, 그러니까 교회랑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지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에서 왜 당신은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기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이제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이 총화라면서 북한 당국이 이 총화를 통해 주민들이 사적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일상화되지 않도록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 가운데 경제 특구 건설이 두드러지지만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정적 기업 환경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경직된 관광 유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의 비영리 교류단체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대표와 미국 존 홉킨스 대학 미한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23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요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신의주 특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중국과의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의 건설은 지난해 중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완료됐지만 북한은 국경 통과를 지원하는 행정 혹은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신의주와 안주를 잇는 도로의 개보수를 마치지 않아 상업의 중추인 평안북도를 통한 상업 운송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어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까지 더욱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모두 신의주 특구 개발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충분하다면서 지난달 중국 단둥시 북중 국경 주변에 양국 주민이 상품을 무관세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호시무역구가 개설된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북중 관계가 다소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경우 신의주에 대한 중소규모의 투자를 기대해 볼 만하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잠재 투자가들이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북한으로부터 인력 혹은 소규모 물품을 들여오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원산 관광 특구를 북한이 각별히 의욕을 보이는 사업으로 소개했습니다. 기존 금강산 관광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고 새 민간공항과 마식령 스키장 개발 등으로 집중 홍보됐던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원산 관광특구 관계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한국과 일본 관광객 수요를 특구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지만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게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방문객들과 줄곧 동행하는 북한 안내원들을 관광특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장애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5월 이 지역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에게는 안내원 2명씩이 배치되는 등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감시원 혹은 안내원 동행 방식이 지속되는 한 2020년까지 연간 관광객 수를 2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북한 당국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두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 관련 움직임으로는 2012년 나진항에서 중국 훈춘까지 도로가 개설된 것과 다음에 나진에서 러시아 핫산까지 철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또 훈춘시 두만강 하구 북한 접경지대에서 신두만강대교 건설 작업이 한창인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북한이 훈춘에서 나선으로 연결되는 전기공급 라인을 통해 중국 지린성 가격으로 전기를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3년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북중 관계가 훨씬 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보다 큰 규모의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 환경이 개선됐다는 구체적 기록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북중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나선에서 일하는 중국 옌지 출신 기업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여름 현지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나선 지역 국경 출입국 심사와 등록 절차 등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사업 허가와 관련 활동이 뜸해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 차량에 대한 연료 판매를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줄였을 뿐 아니라 일상적 업무 절차에까지 비공식 수수료를 부과해 나선에서의 사업 비용을 높였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 허가나 업종 변경 허가를 받는 것 역시 훨씬 어려워졌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북한 경제특구 실험의 성공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며 각 특구에 맞는 개발 계획과 조직을 강구하고 법의 적용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4분기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인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보여주는 한반도 평화지수가 올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47.0을 기록했습니다. 한 분기 전인 2분기와 비교할 때 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4분기 들어서는 얼마나 더 개선될지를 의미하는 기대지수는 53.1로 나타나 2분기보다 17.8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처럼 4분기 기대지수가 높아진 데 대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민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에 도발이 없었고 지금 또 남북관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관계 기대지수가 80 이상이면 평화와 공영의 상태로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60에서 80까지는 우호적인 협력, 40에서 60까지는 협력과 대립의 공존, 20에서 40까지는 긴장 고조 상태, 그리고 20 이하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와는 달리 남북교류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평가한 정량분석지수는 3분기에 46.8을 기록해 2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과 방북인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홍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지수 산출에 한국의 통일외교 안보 분야 전문연구원과 대학 교수 그리고 남북경협기업 대표 등 1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 3분기에 남북대화 추진력이 마련된 만큼 4분기에는 이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한은 민감한 정치군사 현안보다는 경제사회 부분의 협력부터 추진해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미일 해상군사훈련에서 일본 제독이 이례적으로 미 항공모함의 승선에 지휘하는 등 양국의 군사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가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23일 하와이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나가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상은 이런 배경 때문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이 필요하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 가운데 하나로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사드와 해상 요격 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 즉 SM-3의 지상 발사 체계에 대해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지만 방위상이 사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을 미사일 방어망 개발과 구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략적 계획에 따라 해상과 지상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전국 주요 지역에 최신 하층 지상방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들이 34개를 배치하는 계획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곧 8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사드를 도입하면 지상의 하층과 상층 그리고 해상에서 모두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미국은 만반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가타니겐 방위상과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탄도미사일 방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안보 현안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상은 특히 미군 관계자들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설과 최신 이지스 전투함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참관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의 이번 회동은 지난 9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이나 하와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탐지뿐 아니라 직접 타격하거나 미군 전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함께 대응하는 수칙들이 두 나라 사이에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최근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계속 확대하는 등 군사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24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남해에서 실시한 해상 합동군사훈련에서 많은 복잡한 전술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군대의 상호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대잠수함전, 대공중전, 장거리 해상타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실시됐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20년 이상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 해상훈련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순양함과 구축함 6척,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이지스함 등 전함 25척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특히 이번 훈련에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와사키 히데토시 제독이 직접 레이건호의 승선에 해상전투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해상전투지휘관은 해상과 수중에서 적의 항공모함 공격을 방어하고 직접 타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어 레이건호의 40명의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이 승선해 타격훈련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7함대 조셉 어코인 부제독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두 나라 해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양측이 사상 처음으로 선박 주유 외에 여러 장비와 식량 등 보급품을 해상에서 공수하는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2011년 재난구호 지원을 마지막으로 4년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북 지원 규모는 총 1억 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미 국제개발처 USAID가 밝혔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라파엘 쿡 대변인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마지막으로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지난 2011년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개발처에 따르면 당시 북한에서는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68명이 사망하고 2만 5천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당시 미국의 민간단체인 사마리탄스퍼스를 통해 담요와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의료기구 등 구호품을 제공하고 보건과 영양, 식수위생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국제개발처가 24일 VOA에 공개한 2006에서 2015 기간 미국의 대북 지원 내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7년 북한 홍수 피해 대응에 민간 구호단체들을 통해 총 41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과 의료기구, 발전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2010년에도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특히 지난 2008년과 2009년 빌 에머슨 인도주의 기금을 이용해 북한에 총 9,94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국제개발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와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총 11만 4천 톤가량의 강냉이와 밀, 콩, 식용유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에도 2만 1천 톤가량의 강냉이를 지원했습니다. 국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총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개발처는 하지만 2011년 재난구호 지원을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는 북한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2년 미국과 맺은 2.29 합의를 파기한 것이 결정적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 유예를 조건으로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13일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면서 2.29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 힘들다며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쿡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재난대응 지원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와 지원 요청 여부, 그리고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가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 지원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쿡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김광성 선수가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 선수는 24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2015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남자 77kg급 경기에서 인상 171kg, 용상 201kg은 들어올려 합계 372kg을 기록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 선수는 금메달을 딴 카자흐스탄 선수와 같은 무게를 들어올렸지만 몸무게가 더 나가 2위로 밀렸습니다. 김 선수는 앞서 2013년 폴란드 대회와 지난해 카자흐스탄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 남녀 각각 6명씩 모두 12명의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북한의 엄윤철 선수는 지난 21일 열린 남자 56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김은국 선수는 22일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25일 현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등 3개의 메달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등 6개의 메달을 따낸 중국에 이어 대회 종합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미군 당국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공습이 인적 실수에 의해 벌어진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첫 순방국인 케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연쇄 테러로 큰 인명피해를 당한 후 세계 주요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서 테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지도자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격퇴를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는 ISIL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의 오늘 러시아 방문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는 파리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만났고요. 또 24일에는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는 파리를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서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일이 ISIL 격퇴에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을 했고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자, 올랑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이 ISIL 격퇴를 위해서 국제적 연대에 합류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에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건 때문인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우방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터키와 러시아가 갈등을 빚으면서 러시아가 올랑드 대통령의 그 같은 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계 주요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프랑스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이 국제적 연합전선 구상을 조금 축소해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ISIL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만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터키와 러시아의 갈등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격추 상황과 관련해서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터키군은 어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물러나지 않아서 격추를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관련 육성이 담긴 오디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오디오를 보면 터키 전투기 조종사는 영어로 여기는 경계 중인 터키 공군이다. 지금부터 터키 영공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즉각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라. 이런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터키가 주장하는 그 같은 경고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에서 살아남아서 구조된 콘스탄틴 모라흐틴 대위가 어제 시리아 라타키아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무런 사전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터키 전투기 조종사가 공격하기에 앞서 5분 동안 10차례나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터키 측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한 건데요. 무선 통신으로든 육안으로든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면서 전폭기 후미에서 갑자기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고 육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회피 비행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무라흐틴 대위는 절대로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 터키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운영 중인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 첨단 미사일 체제를 시리아에 배치했는데요. 이 지역은 터키와의 접경과 가까운 곳으로 러시아 미사일 배치는 터키가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는 자국 전투기들이 터키 영공 인근에서 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고요. 자국 전투기가 격추된 곳 인근의 반군 장악지역인 라타키아에 대한 강력한 공습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네, 저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또 경제 제재도 또한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터키 휴양지를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또 터키와의 무역에 일부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 경제적인 보복 조치들도 함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같은 조치들을 가리켜 계획된 조치라면서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도 양국 간의 갈등을 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자제하고 계속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오폭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국제적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네, 아프간 주둔 국제군을 이끌고 있는 존 캠벨 미군 사령관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화상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오폭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이번 사건은 비극적인 실수였다며 피할 수 있는 인간의 실수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당시 아프간군이 탈레반 요원들이 점거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보국 건물에 대한 공습을 미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 AC-130기 요원들은 그 건물에서 450m 떨어진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에 211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의료진과 환자 30명이 숨지면서 미군은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자, 미군이 어찌 보면은 어처구니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오폭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캠벨 사령관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수로 이어졌다고 말을 했는데요. 공습에 관여한 장병들이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앞서서 공습을 단행을 했고요. 또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같은 공습 금지 구역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공습기가 비행 중에는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이메일 등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도 오폭의 한 가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캠벨 사령관은 결코 의도적으로 병원이나 보호시설을 폭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오폭을 시인한 만큼 이제 책임자 처벌이 남아 있을 텐데 미군이 책임자 처벌 계획을 밝힌 게 있나요?
네, 캠벨 사령관은 일단 이번 공습에 긴밀히 관여된 개인들은 직무에서 정지되고 행정적 또는 군기강 확립 차원의 징계 조치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캠벨 사령관은 징계 장병들의 그 숫자와 세부적인 징계 사항 등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톡스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총장은 캠벨 사령관의 기자회견 직후에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군이 통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습 제외 목록을 살피지도 않고 대상물을 보지도 않은 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면서 미군의 설명은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스톡스 총장은 의료진과 환자로 가득 찬 병원을 확인도 하지 않고 파괴한 것을 개인적인 인간적 실수나 미군의 교전규칙 위반 정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사자에게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떠나볼 텐데요.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데 아프리카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로마 가톨릭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전에 바티칸을 떠난 교황은 같은 날 오후에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해서 6일간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시작했는데요. 27일까지 케냐를 방문하고요. 또 27일부터 29일까지는 우간다, 또 이어서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 세 개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나라들인데요. 교황은 이 세 나라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는 한편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분열을 치유하는 노력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교황이 이번에 방문하는 이 세 나라들은 최근에 또 내전과 폭력 사태가 난무해서 방문 기간에 교황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케냐와 우간다 이 두 나라는 최근에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고요.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분쟁이 매우 극심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황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보기관은 교황이 이번 방문 기간 중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이슬람 반군과 기독교 민병대 간의 충돌로 지난 9월 이후에만 수십 명이 사망한 나라입니다.
네. 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런 그 무력 분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교황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정작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전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 한 명이 아프리카의 기독교도를 겨냥해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전이 걱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황은 내가 걱정하는 건 단 한 가지는 모기라고 대답을 하면서 먹이약은 잘 챙겼느냐 이런 농담까지 기자에게 던졌습니다.
네, 자, 교황이 그간 보였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아프리카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할까요?
네, 교황은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서 희망과 평화,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케냐 방문 이틀째인 오늘 나이로비 국립대학에서 집전한 미사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질 것과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황은 미사에 앞서서 기독교와 이슬람 등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종교 간의 대화가 사치스럽거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어제 연설에서는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며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낮에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늦은 밤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3에서 7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2에서 3미터,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약간 끼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조금 끼겠으나 성진에서는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오늘 터키에서 반입되는 식품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러나 터키의 금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규제 조치는 극단주의 위협을 포함하는 여러 이유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농무부는 터키 식품과 농산품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러시아의 식품 안전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터키 제품들을 실은 화물차들이 국경 지역에 발이 묶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주정부 관리들에게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 난민 담당 기관인 난민재정착사무소의 로버트 카레이 소장은 어제 각 주정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레이 소장은 서한에서 주정부는 난민의 출생지나 종교에 따라 난민재정착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금과 서비스 지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는 주는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공화당 소속인 20여 명의 주지사들은 안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가 수용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자신들의 주에 할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리아 난민 만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 적어도 한 명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프랑스에 들어와 파리 연쇄 테러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난민 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아제즈 인근 지역에서 어제 인도주의 지원 차량이 공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과 감시단체들에 따르면 터키 남부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바발살람 인근 지역에서 국경을 통과하던 인도주의 지원 차량들이 공습을 받아 3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아자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폭격 사건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캠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어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쿤두즈 병원을 폭격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공습 당시 미군은 해당 표적이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 당국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병원 재건을 위해 국경 없는 의사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이 같은 보고서 발표에 대해 제이슨 콘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총장은 미군이 표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폭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와카미야 겐지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오늘 이시가키 섬을 방문해 나카야마 요시타카 시장을 만나 동중국해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19년부터 이시가키 섬에 약 500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들은 주변 섬들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나 미사일 방어에 대비한 긴급 대응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센카쿠 열도의 또 다른 섬인 요나구니에도 150명의 해안감시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종교를 초월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로비의 로마 교황청 대사관에서 열린 종파간 모임에서 종파를 초월한 대화는 필수이며 선택이나 사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급진화와 폭력 행동들을 억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